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이우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현재 백석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일어섬, 어디에서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분위기가 꼭 이민교회 같기도 하고 좀 굉장히 색달라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아요? 또 강사님들이 처음 들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한두 가지 별명들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의 별명은 제 이름과 관련돼서 한 가지 별명은 기우재, 이우재니까 기우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제 이제 외모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눈이 좀 작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매기병장이라고도 하고 뭐 새우눈이라고도 하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은 기스, 이렇게 기스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스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왜 별명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 본문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주인공의 별명을 좀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별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뛰어드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신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각색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물이 요동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치료받기 힘든 사람. 아마 이제 외적인 반신불수가 있어서 달려갈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라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별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지금 별명이 뭐냐 하면 38수 인생이라는 거예요. 38수 인생. 재수도 힘들고 3수, 4수도 힘든데 38수, 38회 동안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8회 동안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꿈을 내동댕이 쳤지만 그러나 여전히 치유를 기다리며 전혀 치유될 가망성이 없는 그 자리에 38회 동안 실패 또 실패를 거듭하며 그것에 매트를 깔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수 인생. 축구선수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패한 선수는 이천수라 그러네. 이천수. 야구선수도 있어요. 야구선수는 이만수라 그래가지고요. 38수, 이천수, 이만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큰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일단 나가실 때 저한테 안수라도 좀 받으시든지 어쨌든 굉장히 지적인 문제가 계신 건데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우리 동네에는 이 억수도 있어요. 억수. 네,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을 웃었는데요. 그 38수 인생.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8회 동안 좌절된 꿈의 자리에 노출되어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죽음인데요. 죽음은 그러나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비극이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죽음 전에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죽음 전에 고동치고 살아야 하는데 죽음 전에 예수 생명으로 피어오르고 그렇게 생명으로 무르익고 그 생명이 전염되어지고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의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 전에 허무와 좌절과 절망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 전에 죽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까? 오늘 38수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38수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과 함께 그가 자리를 들고 걷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성경 당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팩트로 한 사건으로 치부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전적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주의 이 준엄한 선포의 명령 앞에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어디로부터 일어나고 어디로 일어나 걸어가야 될까.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예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 어디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예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디로부터 일어나 걸어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처로 인해 얼룩져 있는 좌절된 꿈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인생도 꿈을 포기하고 살기를 원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고 살면서 뜻하지 않은 역경과 어려움과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런 시간이 한 38년쯤 되면 모두 오늘 38수 인생과 같이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초점도 없은 채 그렇게 자신의 한을 어떻게 끌어안고 베데스다 목가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38수 인생은 사실은요, 겉으로 보면 외적인 질병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죠. 그것 때문에 좌절된 꿈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좌절된 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은 거기에서 시작된 문제점이요. 문제가 외적인 질병을 넘어서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내면이 이제 깨어지고 영혼이 침체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제를 이제 외적인 반신불수로만 정의하시지 않으시고 심령의 반신불수인 것을 밝히시려고 해요. 만약에 오늘 이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저 그의 질병의 문제, 겉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초점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게 끝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많은 좀 뭐라 그럴까요? 주님의 질문이 좀 우스꽝스러운 주님의 질문이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대답의 과정들을 지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은 그를 진정으로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외적인 병들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질병으로 인해 생겨진 마음과 내면과 영혼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시죠. 저는 이 질문이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이 아닌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니까 안 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문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현문이에요. 아주 지혜로우신 주님의 질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7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주님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거든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38수 인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소상히 아셨다고요. 그의 문제에 폐부를 찌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겉으로는 좀 우문에 속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근데 결코 우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대답에서 그 이유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6절과 7절의 행간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놓치면 이 이야기의 절반도 잘 우리는 묵상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7절에 병자가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무슨 답이 이렇게 길어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의 답은 주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렇게 답할 수 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너 왜 38년 동안 이렇게 병을 끌어안고 살았니? 라고 묻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의 질문은 낫기를 원하니? 나를 너의 치유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아멘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원망 섞인 이야기로 지금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좀 제가 이제 교수 생활 25년 됐으니까요. 깜짝 놀랬죠. 나이가 40도 안 돼 보이는데 동안인데 제가 동안계 전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60이에요. 60 나이가. 깜짝 놀랬죠. 진짜 네. 옛날에 이거보다요 더 싱싱했어요. 근데 조금 몇 년 동안 삭었죠. 삭어서 정도인데 그래서 교수 생활 오래 했으니까 좀 한자 성어 좀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6절과 7절의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한자 쓸게요. 동문서답이라고 선생님이 낸 질문과 학생의 답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신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 한국교회 처음 신학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변변히 공부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경야독하며 주경야독은 알죠? 네, 주경야독하며 신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 개척을 바로 하셔서 굉장히 진지하게 신학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한계는 암기를 못해요. 암기 연세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터무니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강의를 듣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시험이 문제예요. 시험이. 그래서 늘 시험 때가 되면 참 공경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교수님 내놓은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를 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 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백지를 내고 나가려고 했더니 교수님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학기 15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백지를 내고 나간다는 게 이 학생의 도리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좀 답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답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세 문제가 다 그렇게 답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방학이 됐는데 교수가 이제 학기가 끝나고 채점을 하려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 답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이 F 0점을 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신성 모독죄에 빠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모든 정답을 아신다는데 빵점을 줬다가는 하나님이 대노하시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죄에 빠지지 않은 채 점수를 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기도하는데 그 교수님을 또 성령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점수를 줬대잖아요.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자주 와야 되겠다, 여기에서. 반응이 이렇게 좋은 교회, 최근 들어 처음인데요. 저 거의 매주 집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반응 좋은 교회,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문서답이죠. 선생님이 내놓은 답과 학생이 지금 쓴 답안지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 사이에 그런 평행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이 요한복음 5장을 제대로 읽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결코 우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진단해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가 더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원망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 안에 있는 곪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대답 안에서 노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의 대답 안에서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넘어 마음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꿈은 좌절됐어요. 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은 채 지금 여기에 매트를 깔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지금 이 38수 인생의 고백 속에서 대답 속에 그의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분노하고 삽니다. 그가 마주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가 마주한 세상은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베데스다의 법칙.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평화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라고 생각하면 본문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역설적인 땅이에요, 이 땅은. 겉으로 간판은 자비의 집으로 걸어놨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비 반대편에 있는 서로를 향한 야육강식과 경쟁과 효율과 성과와 남보다 앞질러 가서 승리의 트로피를 쟁취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오늘 7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입니까? 먼저란 단어예요. 먼저. 이 베데스다의 이상은 말 그대로 평화의 집, 자비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지만 베데스다의 현실은 먼저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남보다 먼저 가야 돼요. 앞질러 가야 돼요. 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1등에게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영광의 트로피를 안겨주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다크엔젤이 지배하는 것, 어두운 영의 천사가 세상을 온통 무한 경쟁의 세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축약해 놓은 곳, 그것이 베데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했어요. 위대함은, 적으세요.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에요, 품. 품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품에 안는 거. 위대함은 힘이 아니에요. 위대함은 어떤 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대한 인생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전 인류, 그간 무도한 죄인들마저도 끌어안는 분,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꿈꿨던 세상은 이렇게 서로 넓은 품으로 서로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세상이기를 원하셨지만, 타락한 세상은 먼저의 가치관을 앞세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곳, 그것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지금 38세 인생은 그런 세상 앞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기도원에 가면 이런 제목의 기도원이 있어요. 이런 이름의 베데스다 기도원, 이런. 그 기도원이 만약에 베데스다라는 자구적인 뜻을 귀하게 여겨서 이름을 그렇게 졌다면 잘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5장에, 요한복음 5장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베데스다라고 졌으면 성경을 180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는요, 역설의 땅이에요. 겉으로는 자비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38수 인생 동안, 38년 동안 이 병자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아니, 380년이 지나도, 380년까지는 안 가겠다. 어쨌든 더, 시간이 더 오래 가도 고쳐질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심령에 반짐을 수가 있어서, 또 육신에 반짐을 수가 있어서 달려갈 수 없거든요. 주님이 꿈꾸셨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 원래 원하셨던 세상은 38수 인생과 같은 이부터 먼저 치유의 길로 이끌어주는 세상.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먼저 들어가서, 만일 물이 동할 때 사람이 고쳐지는 게 사실이었다면 그렇게 길을 내주는 세상, 넓은 품으로 서로를 향하여 가장 힘든 사람을 제 앞자리에 세워주는 세상, 그런 세상이 주님이 꿈꾸셨던 세상이에요. 그런 타락한 인생들이 이끌어가는 세상, 다크엔젤이 어두운 영의 가치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서로 남 위에 올라서는 먼저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벌한 전쟁터처럼 세상은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대답 속에 우리는 이 사람의 열등의식을 봐요. 열등의식. 베데스다의 법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나고자의 열등의식. 성공의 대열에서 밀려난 한 사람의 열등의식의 모습이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마음이 아파요. 나는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나는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의 대답 속에서 그는 피해의식이,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먼저 갑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놈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탓하는 거죠.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탓의 인생이 아니라 덕의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 덕으로 잘 됐고 좋은 배우자 덕 때문에 좋은 남편 덕으로 좋은 교회 덕으로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놈들이 먼저 갑니다. 다른 놈들이 새치기하고 다른 놈들이 더 잘난 놈들이 저는 흙수저인데 금수저 인간들이 앞에서 너무 삐까번쩍 달려가기 때문에 제가 뒤처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런 깨어진 꿈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깨어진 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앞에 희망을 닫고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요. 언제나 인생의 관점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에요. 그리고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느껴요. 울분을 토로해요. 이 38수 인생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모양과 크기, 색깔만 좀 다를 뿐 우리 38수 인생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장애를 안고 마음의 중한병을 안고 다른 이들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안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곳곳에서 좌절된 꿈으로 절규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진학과 진로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조차도. 38수 인생과 같은 이런 절규가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어때요, 여러분? 결혼할 때까지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너 없이 못 살아 하다가 결혼해 보세요. 너 없어야 살아 이렇게 하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좌절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요. 근데 직장생활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포장마차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고 형태가 바뀌었지만요. 여러분 포장마차 같은 데 한때 포장마차가 막 횡행할 때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항상 거기 안에 뭔 얘기들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마시고 그러면 안 되고 들어봐요. 그러면 전부 하는 소리가 다 천편일률 쪽으로 비슷해요. 막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아 부장놈 때문에 못 다니겠다 그러고 회사가 너무 이게 공평하지가 못하다 그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양과 크기만 다를 뿐 38수 인생과 같아요. 좌절된 꿈을 안고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고 계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외적인 질병 정도 우리의 빵의 문제 정도 해결해 주겠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곤고함 이런 거 치료해 주시겠다.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타겟으로 두고 있는 대목은 육신을 넘어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모진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행 티켓이나 마련해주고 잘 세상 살다가 천국에 오노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시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회복. 주님 만나서 물론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문제가 회복되고 심령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전인격적 치유, 온전한 치유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그런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의 품에 안겨서 그것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영혼을 사는 삶, 그런 삶의 초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다시 꿈꾸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꿈꾸게 하시려고. 다시 노래하게 하시려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좌절된 꿈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어디로 가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예요. 일어났어요. 우리의 좌절된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 열등의식의 자리, 피해의식의 자리, 분노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죠. 미래.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셔야 될까요? 걸어가셔야 될까요?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육신의 꿈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다시 꿈꾸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꿈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꿈의 방향. 꿈의 방향성이 설정돼야 돼요. 전에는 내 꿈을 이루는 삶이 목표였어요. 내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야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꿈이에요. 이게 진정한 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꿈을 이렇게 말했더군요. 꿈 너머의 꿈. 꿈 너머의 꿈.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분당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땡땡 목사하고 마지막 말 저기만 얘기하면 숫자가 들어가고 찬양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합시다. 그래서 꿈 너머의 꿈 프로젝트 같은 거 하셔서 교인들 다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고 개척시켜주고 재정도 지원하고 꿈놈의 꿈 프로젝트.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2만 명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한국교회 차세대 가장 유망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 1위예요. 1위. 교수론 전가?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면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 너머의 꿈. 꿈, 그 너머의 꿈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꿈이면요. 성공한 후에 타락할 것밖에 없어요. 그 너머의 꿈이 있어야 돼요. 꿈 너머의 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꿈.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꿈은 아니에요. 그 재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꿈.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교수가 되는 게 꿈이면요. 교수 되고 갑질이나 하다가 살다 끝나요. 이제 교수 다음의 꿈을 꿔야 돼요. 교수답게 사는 꿈. 교수답게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실력 있고 내 얘기를 하네. 자, 어쨌든 그렇게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꿈.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 꿈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게.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 8절 말씀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잘 읽어 보시면서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8절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다시 한번 8절에 주목하면서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쳐 놓으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 동그라미 쳐 보세요. 내 자리를 들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과 관련이 있어요. 깊이.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많이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거를 주목하지 않는 이 대목을 열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잠실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삶은 먼저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버린 세상, 경쟁의 세상, 약육강식의 어떤 삶이 지배하는 곳, 효율과 어떤 그런 생산성을 위주로 달려가는 삶.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모두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아요.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실력 있는 걸 증명하고, 이쁜 것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성공한 것들을 뿜뿜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거철이 되고 하면 보세요. 뭐, 지들 약점은 하나도 없어. 뭐, 자기들만 뽑아주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세상이 왜 이래요, 도대체. 됐어요. 어?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그렇게 여러 놈들 그냥 돌아가면 뽑아줘도 세상이 왜 이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전부 지들의 자기를 증명하여, 자기를. 자신들의 추함은 다 숨기고. 자기만 뽑아주면 새로운 세상이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증명의 가치로 이끌려가는 세상이에요. 자기 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증명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어디냐 하면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증명의 삶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만든 어록인데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선교지 가셨다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딱 맞는 건지 몰라. 잘 왔죠 제가? 다음에 또 오려고 수작하는 게 아니고 짱 맞잖아. 원고에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적혀 있는. 증명의 삶을 넘어 이제 증거의 삶을 사는 거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한 가지를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러신다고 자리를.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없죠? 생각해 본 사람. 그래 내가 왔다니까. 자, 왜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부인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쫓으라고 하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나를 쫓아야죠. 그럼 오늘 본문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너 매트를 버려두고 네 침낭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가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다고요.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자리는, 이 매트는 증거 소품이에요. 간증 소품이에요. 비록 그 매트는 38년 동안 나의 좌절이 있고 나의 절망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억울한 열등의식의 사연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매트이지만 그 매트를 들고 가야 돼요.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가서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매트를 꺼내놔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연약하고 38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오늘 주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간증소품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없이 예수를 증거하면 간증소품 들지 않고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공허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후회스러운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매트를 들고 나갈 때 그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증언이 증거가 힘이 있어요. 그때 다른 이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공감을 하고 그런 아픔의 자리에서도 일으켜주실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뭐에 상처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들고 하나님의 꿈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거라. 내가 너의 아픔마저도 너의 상처마저도 너의 좌절된 그 이야기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도구로 소품으로 쓸 것이다. 그 주님을 위한 간증과 주님을 위한 증거의 소품을 들고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깨웠던 두 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두 번의 인생의 시간. 한 번은 제가 우리 딸을 가슴으로 놨어요. 딸이 딱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고3이에요. 고3인데 한 달 됐을 때 저희 집에 우리 딸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입양을 한 거죠. 우리 딸을 입양을 했는데 제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와이프랑 함께 차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딸 이제 가슴으로 났는데요. 차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와이프가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관 하기로 애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몸을 축내가면서까지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 태에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얼마나 겨울이었는데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눈이 작아진 거예요. 그때 그때 울어서 눈이 작아졌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안경까지 벗으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내에. 자, 그런데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아픔의 그 이야기를 들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라. 강단으로 가고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라. 너의 그 아픔의 사연들을 내가 나를 증언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윤활유처럼 다른 영혼들의 감동을 주고 마음을 만지는 이야기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얼마나 제 딸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업에서. 우리 아까 목사님도 저희 학교 출신이시라 그러는데요. 식사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때 딸 어떻게 됐어요? 막 물어봐요. 얼마나 수업에서 딸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간증소품을 얼마나 활용해서 제가 했는지. 그래서 강의평가에 누가 썼더라고요. 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수업의 절반이 딸 얘기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좌절되고 꺾였던 순간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야, 정말. 그렇게 이뻤던 딸이 완전히. 그럼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런 이야기는 지금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증소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갖고 있지 못한 부모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부모들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비록 그게 나의 아픈 이야기지만 그거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것마저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위에 쓰시더라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최근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에 품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2년 전이에요. 24년 7월 1일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어요. 3기 말 암 수술을 했어요. 3기 말 암 수술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었죠. 7월 1일에 수술을 하고 7월 7일이 주일이에요.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침실에 왔는데 2인실이었는데 한 분이 퇴원을 하셔서 혼자 아무도 없는 자리. 와이프는 또 교회가 있고 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눈이 작아졌다. 다 울어서 작아지는 거예요. 눈이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근데 다시 한번 주님이 그 좌절과 상실의 자리에서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너를 증명하지 말고 나를 증거해다오. 네 자리를 들고 네 아픔의 사연들을 간증소품으로 들고 나가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증명해다오, 증거해다오 말씀하시는 소리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에 그 이야기를 사용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반론이 생기죠. 저는 하나님 좀 반듯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좀 사용하시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의 못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상처. 그것이 어쩌면 더 주님을 높이고 위대하게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접착제처럼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제 3기 말 투병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가라 말씀으로 다시 제가 일어서서 가는 곳곳마다 또 얼마나 많은 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옛날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수술하고 나시고 더 깊어졌어요. 왜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졌다고요. 그래서 좌절이 되신다고요. 그러시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눈을 돌릴 때예요. 네. 여러분의 꿈, 잃어버린 꿈이 아니라 남겨진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네. 어떤 꿈을 이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꿈이 남겨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꿈꿀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적 야망이나 개인적 욕심이나 여러분의 개인적 플랜들이 깨어지는 거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여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그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시면요. 여러분의 아픔의 이야기도 모두 간증 소품이 돼요. 증거 소품이 돼요. 아니 그것 없으면 주님을 밋밋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 있으면 생생하고 리얼하고 다른 이들의 가슴을 만지는 진정한 살아있는 이야기가 돼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증거하는 주님의 꿈을 향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 걸읍시다. 아픔의 소품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비록 그 매트, 그 침낭이 비록 우리의 상처의 이야기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의 이야기고 후회가 묻어있는 그런 시간의 이야기일지라도 그거 들고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과 연약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간증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펼쳐 가실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제가 최근에 수술하고 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인데 나는 일어섭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와이프가 맨날 이 곡을 틀어놔가지고 잠 좀 더 자자 그래도 막 틀어놓고 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이거지 일어나라. 내 설교를 들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매일 틀어놔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이 구절이 있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한번 부르세요. 찬양대. 이거 찬양.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아픔이 그냥 아픈 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보여줘. 우리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성경시대의 38수 인생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아픈 각오를 뒤로하고 일어나십시다. 그러나 주님은 소품 우리의 매트를 들고 걸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상처 이야기 우리 아픔의 좌절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들고 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 주님이 정말 다른 이들에게 리얼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증거의 삶을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의 불임의 이야기, 저의 암 투병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초라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힘있게 사용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아픔의 이야기든지 간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거 들고 일어나서 남은 생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1분만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안에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소품을 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기를 결단하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이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일어나 걷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픔의 소품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의 소품을 들고 걸어갈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마저도 재료로 삼으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급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소중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상처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걷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